지구와 가장 친한 친구는 아마 달이 아닐까 싶습니다. 태어난 시기도 거의 비슷하고요. 달이 늘 지구 주위를 맴돌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그 달이 언젠가는 우리와 영영 이별하게 된다고 합니다. 밤하늘에 달이 영영 사라질 수 있다니 상상이 안 가시죠? 이 과학자들이 측정을 해봤대요. 달은 매년 3.8cm씩 지구에서 멀어져 가고 있다고 합니다. 100억 년 후에는 달이 지금의 두 배나 멀어진 거죠. 100억 년. 네, 어차피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시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달이 뜨지 않는 세상. 생각하니까 마음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리고 혹시 내 곁에도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멀어지고 있는 것들이 없는지 돌아보게 됐습니다. 조금 멀어지셨나요? 그럼 지금 힘껏 당겨보겠습니다. EBS 경청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밤 유난입니다. 2014년 5월 13일 화요일 EBS 경청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밤 시작했습니다. 오늘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쉬바리의 굿나잇 문이었습니다. 발음 잘해야겠네요. 그쵸. 달이 지구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대요.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상상이 또 되는데 글쎄요, 이런 것처럼 조금씩 조금씩 멀어진 친구. 사실 초중고 때 그리고 대학교 때 이렇게 친했던 친구들이 사회에 나와서 연락을 잘 못하면서 혹은 뭐 결혼하면서 일이 너무 바빠서 다들 이렇게 좀 자주 못 보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씩 멀어지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래서 저는 좀 억지로라도 자주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개모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동호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꾸준히 정기적으로 해주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왜 또 이렇게 오랜만에 보면 좀 어색하잖아요. 할 얘기도 없고 여러분 지금 당장 연락을 한번 해보세요. 오래 잊고 지냈던 조금 멀어지고 있는 친구에게 한번 연락을 해보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BS 경청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밤 홈페이지는요. 인터넷 검색 사이트에서 EBS 경청 검색하시면 곧장 찾아오실 수 있고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 인터넷 라디오 반디 모바일 EBS 반디 통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밤 12시부터 2시간 동안 함께 좋은 음악과 이야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트위터 EBS 리슨 항상 열려 있고요. 여러분들의 이야기와 신청곡 언제든지 전해주세요. 사연 읽어드릴게요. 강윤숙님, 중학생 딸이 있는데요. 필기한 걸 한 번 봤는데 글씨가 엉망이더라고요. 천재이신가 보다. 악필이면 천재래요. 그래도 초등학교 때는 글을 예쁘게 잘 썼는데 아무래도 이 컴퓨터가 문제인 것 같아요. 뭐든지 손을 안 거치고 타자를 두드려서 중요한 자료는 인쇄해서 뽑아버리니까 별로 손으로 글을 쓰는 일이 없다 보니까 점점 악필이 되는 것 같네요. 그래서 딸에게 뭐라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요즘엔 손글씨를 쓴 적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오랜만에 볼펜으로 글 써보니 엉망이네요. 연습 좀 해야겠어요. 그쵸. 요즘에 이제 뭐 컴퓨터다 스마트폰이다 해서 글씨를 잘 안 쓰잖아요. 이게 자주 써버릇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손송민님, 오랫동안 기다렸던 한참 전에 표까지 사두고 설레이며 기다렸던 브라이언 맥나잇의 공연.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갈 수 없어서 공연 시간 내내 우울했어요. 윤디님이 위로해 주시면 안 될까요? 네, 이렇게 손성미 님이 보내주셨는데, 아, 브라이언 맥나잇, 저도 한때, 네, 저의, 그 워너비였던, 네, 굉장한 가창력과 또 피아노 실력을 겸비한, 네, 아티스트죠. 지난 일요일에 공연이 있었어요. 네, 케이윌 씨와 함께 했던 공연이 있었는데, 아, 아쉽게, 못 가셨군요. 저희 EBS 경청, 네, 게스트로 브라이언 맥나잇을 초대하면 좋겠지만, 네, 또 다음 스케줄이 있어서 브라이언 맥나잇 씨가, 네, 제가 한번 그 문자 한번 보내볼게요. 네, 오늘 2부 첫 곡으로 브라이언 맥나잇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손성민님 잠들지 마시고 꼭 들어주세요. 잠시 후에는 시내 21 이화정 기자와 함께하는 코너 영화가 필요해, 네, 함께합니다. 이번 주에 극장에 가서 보면 좋을 영화, 네, 그리고 다시 찾아보면 좋을 영화, 어떤 거 소개해 주실지, 네, 기대하면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두 곡 들려드릴게요. 김태현의 눈물이 펑펑, 그리고 성시경의 너의 모든 순간. 혼자서 영화관 갈 용기는 없지만 좋은 영화는 놓치고 싶지 않은 당신을 위한 시간. 시내 21 이화정 기자와 함께하는
영화가 필요해.
네, 이화정 기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주국제영화제가 지난주 토요일에 폐막했잖아요. 그 취재 가신다고 하셨는데, 네, 잘 다녀오셨나요?
네, 너무 잘 다녀왔고요.
네.
사실 전주에서도 이번 올해는 정말, 네, 예상을 못했다고 해요. 인파가 너무 많이 몰려서.
아, 그 정도였어요?
네, 네. 아. 저도 전주영화제 취재관 중에, 네, 가장 많은 분들이 찾은 영화제였다는 생각이 체감으로 들었던 한 해였어요.
아, 정말 안타깝네요. 네. 제가 못 가서.
그렇죠. 저는 진짜, 네, 너무 안타깝고요. 이 기쁨을 함께 하였어야 했는데.
그러니까 그 맛있는 음식도 굉장히 많이 드셨겠네요.
전주는 뭐 가면은 시간이 모자라죠. 먹을 시간이.
아, 그 정도예요?
그렇죠. 그래서 취재 기간을 딱 나눠서 계획을 짭니다. 취재 계획 짜듯이 먹는 것도,
아,
이제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리고 밤에 술까지 이렇게 해서 딱 플랜을 짜서 하나라도 놓치고 오지 않도록 만반의, 네, 준비를 합니다.
아, 좀 못 간 저 앞에서, 네, 너무 놀리시는 거 아니에요?
내년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내년에, 네, 또 꼭 갔으면 좋겠네요. 네. 저 전주를 공연 때문에 한번 가봤는데,
네,
그때 기억에 남았던 게 육회 비빔밥.
네.
너무 맛있게 먹었거든요.
그 제가 비빔밥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네.
그런데 서울에서는 이상하게 비빔밥을 먹으려고 하면 찾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새로 이제 들어온 신입 기자가, 네, 그 얘기를 물어보더라고요. 선배, 전주의 비빔밥은 서울과 뭐가 다른가요? 그 얘기를,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서울에서는 비빔밥을 먹기가 힘들지만 여기는 도처에 비빔밥이 널려있다는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네, 정말 그 전통 방식의 그 비빔밥, 녹그릇에, 네, 나오는 비빔밥집이 많이 있다는 것, 그런 데를 많이 찾을 수 있다는 것도 전주만의 특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전주의 매력이군요.
네, 그래서 같은 비빔밥도 다양하게 좀 비교를 해보시면서,
네,
꼭 유명한 데만 가지 마시고 좀 이제 전주 시민들이 가는 데도 좀 찾아.
맞아요.
가는
로컬.
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네. 네. 요즘 굉장히 이렇게 바쁘실 텐데, 네, 오늘도 경청 가족분들 위해서 이렇게 영화 꾸러미,
네,
바리바리, 네, 바리바리, 바리바리 싸가지고 오셨죠. 네.
네.
먼저 이번 주 주말에는 어떤 영화를 보면 좋을지 소개를, 네, 좀 해주세요.
네, 이번 주 세 편의 영화 먼저 준비해봤는데요.
네.
첫 번째 영화는 신촌 좀비 만화입니다.
제목이
되게 재밌죠.
재밌네요.
확 와닿지 않으세요?
네.
전주 얘기를 드렸는데 사실 이 영화는 올해 전주 영화제, 국제영화제 개막작으로 선정된 작품입니다.
아.
류승환 감독, 한지승 감독, 김태용 감독 세 감독이 모여서 만든 3D 옴니버스 영화고요.
네.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이제 옴니버스 영화가 보통은 진행이 되는데 이 경우에는 스토리는 제각각이에요. 그리고 뭐 주제도 제각각인데 단 하나의 조건은 3D로 만들 것이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신촌 좀비 만화라는 각각의 키워드를 나눠 가졌는데요. 류승환 감독은 유령, 그리고 한지승 감독은 좀비를 주제로 한 멜로물, 그리고 김태형 감독은 피크닉이라는 그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 영화 좀 청소년 관람 물가라서 조금 이제 개봉이 지난 후에 보실 수도, 경청 가족분들은 보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굉장히 나중에라도 챙겨두셨다가 볼만한 부분들이 많이 재밌는 부분들이 많은 영화입니다.
네.
무엇보다도 그 3D라는 주제를 굉장히 잘 활용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 이제 3D 같은 경우 블록버스터에서
네.
뭔가 효과적이고 그리고 좀 화려한 면모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데
네.
이번 작품에서는 각자의 그 주제에 맞게 이야기에 맞게 이 3D라는 형식을 활용을 해서 굉장히 내용이 더 잘 전달될 수 있는 기술력이라는 점에서 좀 주목해 볼 만합니다. 그래서 새 감독의 다른 이야기를 또 이런 기술력과 같이 결합해서 보는 재미가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하는 작품입니다.
네, 기대가 되는 네. 작품입니다. 신촌 좀비 만화. 그 다음 영화는 네. 어떤 거죠?
다음 영화는 뭐 많이들 아실 거예요. 고질라.
아, 고질라.
네. 1954년에 처음 등장했으니까 이미 엄청난 세월이 흐른 작품이죠.
네.
그동안 30편의 영화, TV 시리즈, 비디오 게임, 소설, 만화 이런 다양한 형태로 제작이 되었는데요. 인간이 자초한 결과물, 괴물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다른 그 뭔가 괴수물과는 조금 다른 느낌을 주고요.
네.
그 결국에 고질라라는 괴물이 인류를 위협하는 내용인데 이번 작품 같은 경우는 네. 지금까지 나온 고질라 중에 가장 크기가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규모 자체도 기대해 보실만 하고요. 또 매트릭스 어벤져스 반지의 제왕을 만들어낸 팀이 같이 합류를 해서 기술력을 발휘를 한다고 하니까 더더군다나 그 규모가 더 짐작이 안 갈 정도라고 할 수 있고요. 예고편에 꼬리만 나왔는데 벌써부터 좀 마음이 설레고 있습니다.
꼬리만 나왔는데. 네. 근데 이 고질라라는 영화가 원래 있지 않나요?
그렇죠. 있죠.
그거의 새로운 버전인가요?
네. 네. 지금 다시 만든 버전이고요. 이번 작품 그래서 좀 더 많이 기대를 하시는 것 같아요. 2014년의 기술력이라는 게
네, 그렇죠.
뭐 십수년 전에 만든 것과는 분명히 확연히 차이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내용은 좀 거의 이제 원작과 비슷하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 기술력을 보는 재미가 핵심 포인트가 아닐까 네. 싶습니다.
기대가 되는 네. 고질라였습니다. 그다음 영화는요?
네. 트랜센던스라는 영화인데요.
네. 발음하기가 좀 힘드네요.
그렇죠? 네. 조니 뎁이 출연을 하십니다.
네.
대배우 조니 뎁. 네. 발음하기도 힘든데 약간 개념도 약간 미래적인 개념이에요. 인공지능 컴퓨터에 업로드 되어서 스스로 인류를 초월한 초지능 슈퍼컴이 되는 인간의 얘기입니다. 천재 과학자 조니 뎁이 천재 과학자로 분하고요. 이 영화는 크리스토퍼 놀란이 각본을 쓰고 제작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감독이 굉장히 이력이 재밌는데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작품에 계속 촬영 감독으로 합류를 네. 했던 월리 피터스라는 감독이에요.
네.
연출로는 이제 처음 데뷔를 한 거죠. 그래서 아마 이제 크리스토퍼 놀란 사단이 같이 이렇게 좀 의기투합해서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고요.
네.
이 과학적인 그런 이제 소재를 가지고 결국은 인간의 본질에 대한 굉장히 이제 심도 높은 질문을 던진다는 점에서 놀란 작품의 또 연장선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이 조니 뎁의 연기 네. 변신에 또 관심이 좀 가는데요. 네. 트랜센던스. 저는 이 영화가 제일 끌리네요.
아, 어떤 네. 이유에서?
그냥 조니 뎁이나.
그렇죠?
네, 예,
나이가 들어도 젊어도 너무너무 멋있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배우라서. 저는
네.
고질라는 아직 못 봤고요.
네.
제가 좀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은 작품은 신촌 좀비 만화 중에서 김태용 감독의 피크닉이라는 작품이에요.
네.
이 작품 같은 경우는 그 자폐아 동생을 둔 소녀의 이야기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자폐아 동생을 돌봐야 하는 그런 의무감 사이에서 도피하고 싶은 소녀의 그런 마음을 굉장히 섬세하게 연출을 했고요.
네.
무엇보다도 이 소녀를 연기한 김수환이라는 배우가 정말 올해의 여배우상을 주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예, 발견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연기를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좀 주목을 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네.
지금 추천해 주신 영화들 들으시고
네.
바로 예매 들어가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영화가 필요해 이번 주 공식 추천작 네, 이야기해 봐야죠. 오늘은 어떤 영화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은 영화 헬프 준비했습니다. 네. 2011년 개봉한 작품이고요. 테이트 테일러 감독의 영화인데요. 헬프라는 단어 하면 네. 뜻이
도와주세요.
그렇죠?
네. 네. 구조.
보통 헬프미. 네. 네. 그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는 뜻에서 도움이라는 뜻으로도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남의 집에 고용돼서 가사를 돌보는 가정부라는 뜻으로 헬프가 쓰인다고 합니다.
아, 네.
예. 그래서 헬프는 흑인과 백인이 진짜 사소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조차도 금지됐던 좀 과거의 시절로 돌아간 이야기인데요.
네.
엄연하게 백인의 가치가 가장 우선시되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무슨 그 가정부라는 것이나 가사 도움이라는 직업으로 선택을 해서 이 직업을 택한 것이 아니고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 자신의 할머니, 어머니부터 쭉 이어져 내려와서 이 일을 해야만 했던 어쩔 수 없이 해야 했던 그런 가사에 참여를 했던 흑인 여성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영화 원래 원작이 있는데요.
네.
무려 103주간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를 차지를 했던
와.
화제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화 개봉했을 당시에서 미국에서는 굉장히 반향을 일으켰던 작품입니다.
이 흑인 인종차별을 다룬 영화군요.
네.
이 인종차별하니까 생각나는 게 최근에
네.
그 세계적인 축구 선수들이
네.
바나나 인증샷 해가지고 화제가 됐었잖아요.
네. 그 바나나가 유럽에서 그 유색 인종을 원숭이에 비교하며 조롱할 때 쓰는 그런 말이라고
네네.
해요. 그래서 이제 좀 굉장히 차별적인 그런 소품이죠. 근데 그걸 공식적인 석상에서 이렇게 뭔가 던지고 이렇게 했으니. 근데 이제 좀 약간 대처를 잘한 것 같아요. 그 선수가 관중이 던진 바나나를 태연히 먹고.
네.
그리고 뭐 이렇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외에 이제 그 선수들이 바나나 인증샷을 올려서 그걸 좀 오히려 그렇게 행동을 한 사람을 좀 부끄럽게 만드는
그쵸.
그런 역발상적인 대처를 해서 저는 이제 좀 약간 이런 태도들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웅크러들기보다는 그
네.
부분에 대해서 아닌 건 아니라고 좀 이렇게 유머스럽게 얘기해 주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런 센스 있는
그쵸.
제스처였죠.
네.
인종차별이 네. 사실 굉장히 이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쵸.
뿌리 깊은 문제이고
네.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걸 좀
네.
이렇게 느낄 수 있었던 네. 사건이었던 것 같고요. 그렇다면 다시 영화 헬프로 돌아와서
네.
이 영화는 어떻게 시작이 되죠?
지금 뭐 바나나 지금이야 뭐 바나나 그런 식으로 유머로 웃어넘길 수 있는 시기가
네.
됐지만 사실 이때 배경이 영화 배경이 1963년이에요. 그리고 미국 남부 미시시피 잭슨이 배경이니 굉장히 이제 인종차별이 심했던 그런 곳 중에 하나였고요.
네.
당시에 이제 흑인 여성들의 분위기는 일정 나이가 되면 학업 자체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백인의 집에 헬프로 가정부로 취직을 하게 되고 이제 소정의 돈을 받긴 받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 노동의 가치에 비해서는 훨씬 적은 돈을 받는 거죠. 그걸 가지고 또 이제 그 집안에 있는 자식들이나 아니면 남편의 생계까지 다 여자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굉장히 이제 좀 불합리한 구조 속에서 살고 있었고요. 이 여성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자신들이 가사 도우미를 하는 그 백인 여성들처럼 그 집에 있는 여성들처럼 글도 읽을 줄 알고 교회에도 가서 이제 신앙생활도 하고 자식도 있지만 그런 뭐 자기 맘대로 어떤 생활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
뭐 이렇게 운명처럼 짐지어진 직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흑인 여성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보통 영화에 많이 나오는 모습들을 과거를 생각해 보면 대표적으로 이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같은
네.
게 있잖아요. 거기 보면 이제 스칼렛 오하라 공주 같은 그 백인 여성 스칼렛 오하라에게 항상 인자하고 때로는 어머니처럼 이제 야단도 치고 막 그랬던 좋은 모습의 그 흑인 가정부의 모습이 생각이 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건 좀 약간 백인의 시선에서 해석을 한 흑인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헬프라는 영화는 정말 그렇다면 그 흑인 가정부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그 불합리한 구조 속에서 자신들의 삶을 이어나가고 있었는지 그 모습을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아, 그 이 영화의 주인공.
네.
이 누군가요?
네. 영화를 이제 이야기를 꺼내놓는 사람은 사실 백인 여성이에요.
네.
그 미시시피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외지에서 생활을 하다가 집으로 찾아온 여성인데요. 스키터라는 여성입니다.
네.
원래 이제 보통 백인 여성 같은 경우는 그 정도 나이가 되면은 돈 많은 남자랑 결혼을 해서 정원이랑 흑인 여성 가정부가 딸려있는
네.
집에 안주인으로서 좀 약간 이렇게 유세를 하는 그런 생활을 아름다운
맞아요.
생활을 하는데 보통 이제 그 스케터의 친구들도 대부분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네. 이 여성은 굉장히 좀 약간 자기 주도적이고 내 일을 갖고 싶어 하는 커리어를 쌓고 싶어 하는 그런 좀 자주적인 여성입니다. 그래서 네. 엄마가 그때 이제 투병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향에 내려오게 됐는데요. 자신이 이제 좀 일을 하려는 게 좀 꺾였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아. 그래서 지역에서 내가 뭔가 여성으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보자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신문에서 살림에 관련된 칼럼을 쓰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뭐 살림을 어떻게 하면 잘하는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쓸 기회를 얻었는데 아 그러면 이걸 내가 좀 더 잘 써봐야지 하는 생각에 친구 집에 있는 가정부인 흑인 여성한테 그 도움을 요청을 네. 하게 되면서 흑인 여성들의 이제 속사정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학을 졸업한 백인 여성이
네.
살림에 대한 칼럼을 쓰기 위해서
네.
친구네 집에 일하는 흑인 가정부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네요.
네.
이 흑인 가정부 입장에서 주인은 아니지만
네. 네,
주인의 친구인 스키터, 네, 스키터가 다가오는 게 네. 그렇게 좀 달갑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예리하신 게 보통 여자들 지금 이 집안에 굉장히 좋은 물건들이 많잖아요.
네.
정원도 있고 뭐 부엌 살림도 굉장히 좀 이렇게 막 은수저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흑인 가정부도
네.
주인들은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소유하고 있다, 물건이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왜 내 가정부한테 자꾸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냐
그쵸.
이런 시선을 실제로 던집니다. 근데 이 스키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 영화 속에서 굉장히 이제 좀 독특한 존재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당시에 이제 불합리한 구조지만 여권이 이제 한창 막 성장하던 시절에 아이콘처럼 이제 자리매김을 하는 여자죠. 그래서
네.
이제 에이블린이라는 그 가정부한테 접근을 할 때도 아, 이게 흑인 여성의 마음을 내가 좀 속사정을 알아보자 이런 태도는 아니었어요. 결국에는 이제 그 자기의 칼럼을 좀 더 잘 써보고 싶다는
네네.
그래서 내가 사회에서 좀 이제 인정을 받고 싶다는 이기적인 발상이 있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흑인을 맹목적으로 도우려는 백인 뭐 영웅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조금 곤란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달리 해석하면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의 그런 명예를 위해서 흑인 여성을 좀 이용하는 네, 그런 여성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스키터가 결정적으로 여기서 좀 변모하는 계기가 되는 일이
네.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화장실이에요.
화장실이요?
네. 이 뜬금없이 왜 살림 칼럼을 쓰다 화장실이 나왔나 싶은데요.
네.
그 막 이제 글 쓸 소재를 찾던 중에 흑인 화장실을 따로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백인이랑 흑인은 화장실조차도
같이 못 쓴다.
같이 쓰지 못하는 거죠. 왜냐면은 병균이 옮을 수도 있다. 이런 식의 논리를 내세워서입니다. 그래서 이건 너무 부조리하다. 이런 일이 정말 있을 수가 있냐. 지금 이 시대에. 그래서 이제 스키터가 그 흑인 가정부한테 지금까지 당신이 당해왔던 그런 일들을 책으로 한번 써보자. 나한테 한번 그 속사정을 얘기를 해달라. 이러면서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게 스키터한테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나 보네요.
그렇죠.
화장실
사실 그
게.
50년대 당시에는 그 흑인 민권운동의 영웅이라고 할 만한 이제 로사파크가 있거든요. 그때
네.
당시에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났던 배경이 버스에서 흑인과 백인의 자리가 분리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흑인은
네.
같이 백인이랑 같이 앉을 수가 없고 뒷좌석에 가서 거의 이제 좌석도 몇 개 없는데 앉아야 했던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자리를 내주지 않음으로써 흑인이랑 백인 사이에 굉장히 그러니까 폭력적인 분쟁으로 불거지면서 흑인 운동에 어떤 불씨를
네.
예, 했던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이제 십수년이 지났는데도 버스 좌석도 아니고 심지어 화장실조차도 같이 못 쓰게 되니 사실 도시에서 살던 스키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 일 자체가 붕괴할 만한 그런 사건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밀리에
네.
그 흑인 가정부들의 이야기들을 수집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걸 계기로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네.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잠시 음악 한 곡 듣고 와서 네, 다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이화정 기자가 한 곡 골라주셨죠?
네. 사실 그 헬프의 영화 음악들은 굉장히 이제 좀 우울하고 그런 것들보다는 이 흑인 여성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이렇게 네. 좀 약간 힐링이 되는 그런 음악들이 많은데요. 그중에 R&B 여왕 메리 제이 블라이즈가 부른 The Living Proof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EBS 경청 이야기와 음악 있는 밤 유난입니다. 신의 21 이화정 기자와 함께하는 영화가 필요해. 오늘은 따뜻한 힘을 가진 영화 헬프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 영화가 같은 제목의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다고죠?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이 이야기가 소설로 나오고 또 영화 되기까지 과정에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다고 해요. 아. 제작 뒷 이야기로 헬프를 쓴 작가 캐서린 스토키가 그리고 또 이제 이 영화를 만든 테이터 테일러 감독이 원래 소꿉친구 사이였대요. 헬프의 배경이 된 미시시피 잭슨주 출신이었고요, 둘 다.
네.
근데 이제 그 스토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이런 종류의 소설을 쓰고 있다는 얘기를 친구한테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9.11 사건을 겪으면서 이 감독이 친구가 이제 헬프라는 소설을 집필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이제 9.11 때문에 굉장히 이제 외상이 많았잖아요. 네. 그 뉴욕이나 이런 미국에 살던 사람들도. 그래서 이제 자기의 이제 어렸을 때 살던 곳에 대한 향수병 같은 게 생긴 거죠. 그래서 친구한테 이제 좀 하소연을 하려고 전화를 했다가
네.
이제 사실은 내가 이런 소설을 쓰고 있다는 걸 작가가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그때 이제 자기도 어렸을 때 이쪽 지역에서 자랐기 때문에 흑인 가정부의 손에 자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나누면서 이 이야기를 좀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작가가 친구한테 이제 보낸 거예요. 감독한테 이런 내가 이런 소설을 쓰고 있는데 한번 읽어봐줘. 이랬는데 LA로 가는 비행기에서 그걸 다 읽었대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그냥 한번 시작하자마자 끝 네. 이렇게 끝을 봐야겠다는 생각이 읽고서 굉장히 감동을 느낀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백인 흑인 이제 간의 갈등 같은 경우에는 전형화된 어떤 소재들이 있는데 헬프 네.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한 번도 다루지 않았던 여성들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네.
너무너무 신선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가슴 뭉클한 감동까지 가지고 있다는 생각에 당장 이거는 영화로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작가를 이제 부추긴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규모가 큰 영화로 만들 생각은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네.
이 소설이 출간이 되면서 소설이 너무 이제 103주 동안 이제 네. 뭐 베스트셀러로 될 정도니까 모든 사람들이 아는 그런 얘기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영화를 좀 규모를 크게 가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네.
근데 원작이 워낙 방대해서 이걸 이제 다시 시나리오 작업하는 게 너무 힘들었대요. 한 13번 정도 이제 책을 읽었다고. 네. 그러면서 시나리오로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을 거쳤고요. 그리고 워낙 이제 이 영화 같은 경우 인물들이 많아요. 그 캐릭터들을 하나하나 살리자니 쉽지가 않았던 거죠. 근데 이 스티븐 스필버그가 이 시나리오를 봤는데
네.
이건 정말 창고에 쌓아두긴 아까운 시나리오다. 이제 지지를 보탰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제작사 드림업스가 참여를 하고 영화로 만들어지게 된 거죠.
아, 근데 제가 좀 궁금한
네.
게 이 헬프에는 남자들이 전혀 나오질
네.
않나요?
지금 계속 여자 얘기만 해서
네.
정말 좀 이상하죠. 사실 이 영화가 주요 배경은 부엌이에요. 사실 부엌에는 남자들이
그쵸.
안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들이 나와서 뭔가 관계를 맺을 법도 한데 이 영화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중요한 인물로 남자들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네.
그 등장한 남자가 굉장히 손에 꼽을 정도인데요. 흑인 가정부들의 남편. 그래서 이제 좀 약간 폭력적인 이제 그러니까 구타를 한다거나 이런 장면들이 잠깐
네.
나온다거나 그런 모습들은 전형적인 모습은 살짝 보이긴 하지만
네.
결과적으로는 그 부엌의 일에 대해서 남자들이 감나라 배나라 이런 것들을
네.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이렇게 베일에 쌓인 공간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진짜 중요한 게 근데 이 남자가 나오지 않는데도 차별이 존재한다는 게 저는 더 놀라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남성들이 인종차별의 주범이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낸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 여성들만 이제 같이 기거하는 부엌이라는 공간에서도 마찬가지로 지배자인 남성의 세계를 그대로 가지고 온다는 거죠. 그래서 흑인 가정부들이 굉장히 생활고를 많이 겪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뭐 이제 자식들의 학자금이 없다던가 아니면은 뭐 이제 아이가 먼저 이제 세상을 떠나서 기일이 온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백인 주인한테 안주인한테 네. 뭔가 도움을 작은 도움을 요청을 하더라도 굉장히 매몰차게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내 부엌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은수저를 매일매일 깨끗하게 닦아주는 사람이 있지만 네. 한편의 시선으로는 저 사람이 언제 내 은수저를 훔쳐갈지도 모르겠다. 이런 의심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같은 인격체로 대한다기보다는 정말 집안에 고용돼서 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엌이라는 굉장히 작은 공간이지만 결국에는 그 당시에 사회상을 가장 집약적으로 반영한 공간이라는 점에서 이 헬프의 공간과 여성 캐릭터 가 좀 중요하게 다가오는 네. 지점입니다.
이 영화를 찍는 모습을 제가 좀 상상을 해봤어요.
네.
네. 재밌는 게 흑인과 백인 네. 여배우들이 함께 연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 어떤 생각을 서로 했을까 이렇게 궁금해지는데 어떨까요?
그 굉장히 좀 약간 아이러니한 관계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성들 중에서도 네. 좀 약간 이제 뭔가 선과 악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지점에서 좀 중요한 인물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영화에서 스키터라는 좀 뭐랄까 굉장히 이렇게 좀 자기 주장이 강하고 나의 이제 어떤 일을 펼쳐나가려고 하는 그런 좀 앞서 나가는 여성이 있는 반면
네.
영화의 자선협회 회장으로 나오는 그 힐리라는 여성이 있거든요. 이 여성 같은 경우는 그냥 잔악계나 백인의 권리를 위해서 뛰어다니는 여성입니다. 그래서 인종차별이라는 것은 너무나 이 사람한테는 당연한 거예요. 백인 여성의 표본 같은 거고 그 흑인뿐만이 아니라 자신들이랑 어떤 식으로 좀 이질적인 느낌이 든다 싶으면 백인 여성도 가차없이 차별을 하는 그러니까 이지매나 왕따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자기가 진짜 누군가를 차별하고 있다는 것 자체 의식조차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흑인과 백인은 다르다.
네.
그리고 당연히 백인이 흑인보다 우위에 있다. 이런 것들을 주입받으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인종차별은 당연한 거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어떤 의심을 가지는 것조차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집단에서 보면은 정말 변질된 사람이라는 거는
네.
그 다른 여성들이 아니라 스키터라는 여성.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여성이
네.
이 집단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이상한 사람. 어떻게 보면은 이 공동의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나쁜 사람.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사실 흑인에 대한 그 차별을 다룬 네. 영화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 영화는 그렇게 생각보다는 무겁지 않게 전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좀 약간 어떻게 보면은 좀 유머러스하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네.
이 영화에서 에피소드들이 굉장히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많아요. 그러니까는 좀 내가 당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흑인 가정부가 하는 대표적인 행동 중에 파이를
네.
자신의 그 대변으로 만들어서 몰래 주인에게 먹이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혁명이군요, 혁명.
그렇죠. 정말 어떻게 보면은 사실 조금 한 십수년 전만 앞서가서 그런 생각을 했더라도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그쵸.
근데 영화에서는 그거를 굉장히 웃음 코드로 많이 전환을 시켜서 좀 더 분위기를 너무 무겁게 가지 않고 어떻게 보면 흑인 여성들의 자기의 인권을 위한 발칙한 상상, 소동극 이런 식으로 좀 그리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네. 굉장히 기대가 되는 영화입니다. 헬프. 오늘 이렇게 놓치면 아까울 뻔했을 좋은 영화
네.
네,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기대하면서 또 좋은 영화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흑인 여가수들의 데모죠. 아레사 프랭클린의 리스펙트 듣고 올게요. 함께하고 싶은 밤, 귀를 여는 라디오.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밤 유난입니다.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밤 함께해 주시는 분들 소개할게요. 여성가족부 산하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문화상품권, 시네마24에서 영화의 매권, 나의 역사 속의 언제나 양지다이어리에서 다이어리 저널, 나를 디자인하는 스타일솔루션 이너웍스에서 카드지갑, 그린리프에서 저자극 기능성 천연화장품 선물세트, 자연주의 제품 쇼핑몰 맑을땀에서 아로마 선물세트, 웅진출판그룹에서 어른으로 산다는 것을 드리고요. 공연 선물도 있습니다. 뮤지컬 태양왕, 오페라 마탄의 사수, 뮤지컬 풀하우스, 뮤지컬 헤드윅 공연 티켓 원하시는 분들 공연 신청방에서 네, 신청해 주세요. EBS 경청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밤 2부는요. 책 읽어주는 여자 박기빈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이번 주에 읽고 있는 책이죠. 정신과 의사인 김혜남 작가가 쓴 심리 에세이 어른으로 산다는 것 네, 함께 읽겠습니다. 루시드 폴의 햇살은 따뜻해 들으시면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잠들지 마세요.